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4편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시편 14편입니다. 어리석은 자로 살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편 14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특별히 무신론자의 어리석음을 다루는 유명한 시입니다. 시편 14편과 거의 똑같은 시편이 있습니다. 54편입니다. 5절과 6절을 제외하고는 모든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을 보면 시편 24편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곳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라는 신학자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중요하다. 성경에서 두 번 강조했다면 갑절로 중요하다. 세 번을 강조했다면 특별히 중요하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시편 14편은 특별히 중요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을 보면 무신론자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악을 행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1편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악을 행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나쁜 짓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분명한 기준이 없는 사람, 그래서 자기의 생각과 욕심과 욕망, 육체의 쾌락과 세상의 유행과 철학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죄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가 주인되어 살아가는 인간의 모든 생각과 삶 전체가 죄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는 생각하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역사상 가장 큰 이론적인 지지를 받았던 사람이 독일의 유물론적 철학자 포이어바흐입니다. 그는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신이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신을 만든 것이다. 마음속에 신이 존재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바라는 생각이 하나님을 만든 것이지 신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마음속에 신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신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투사 이론입니다. 뭔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간절한 소망과 기대가 아, 있다! 이렇게 믿음으로 바뀌어 버린다는 것이죠. 이 주장이 많은 지성인들을 매료시켰습니다. 공산주의 이론을 만든 철학자 카를 마르크스도 이 이론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이론에 대해서 칼행이라는 신학자는 유신론보다 무신론이 훨씬 더 심리적인 투사에 가깝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유신론보다 무신론이 훨씬 더 심리적 투사 이론을 반영한 것이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생각이 죄인들에게는 무척이나 거추장스러운 것이다. 신이 사람들의 행동을 심판한다라는 것은 무서운 일이다. 신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무신론이 생겨난 것이다.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을 떠나 부패한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날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먹은 날, 평소와 다름없이 하나님은 바람이 불 때에 에덴 동산을 거니십니다. 아담은 평소 같으면 기쁘게 하나님께 달려가서 그 품에 안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피하여 숨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던 아담이 이 범죄한 후에는 이 타락한 자기의 본성을 닮은 자기의 형상을 닮은 아들을 낳습니다. 그의 아들 가인은 타락한 본성을 쫓아서 살아가기를 좋아합니다.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인 후 하나님을 떠나서 살기로 작정을 합니다. 자기를 지키기 위한 성을 쌓습니다. 가인이 쌓은 성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그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자기 힘으로 성을 쌓고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어냅니다. 가인뿐 아니라 그의 자녀들 또한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갑니다. 그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떠난 공허함을 예술로 채워버립니다. 수금과 퉁소 잡은 자들의 조상이 가인의 후손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떠난 두려움을 이 세상이 힘이라고 말하는 것들로 채워갑니다. 본격적인 축산업을 하는 자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무기와 기구를 만드는 자들이 가인의 후손에서 나옵니다. 육신의 즐거움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 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자기의 죄를 자랑하는 자들도 가인의 후손에서 나옵니다. 이들로 인해 이 땅은 미움, 다툼, 살인, 성적인 타락, 온갖 죄악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하나님을 떠나서 실컷 이 세상의 것으로 자기를 즐겁게 하며 삽니다. 하나님은 없다 말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실컷 자기의 죄를 자랑하는 사람들로 가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홍수의 심판으로 다 심판하실 때까지 내버려 두십니다. 홍수 심판을 경험한 후에도 사람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십시오. 점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어 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홍수 직전에 그 사람들의 모습처럼 불과 유황이 떨어지기 직전에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모습으로 변해져 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타락한 본성을 쫓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게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참된 복과 즐거움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자유와 즐거움을 제한하는 분, 하나님은 나의 자유와 즐거움을 빼앗아가는 분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자유롭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자유로워져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얽매여 살면 그건 자유롭지 못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상실한 마음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가인과 그의 자녀들처럼 하나님의 간섭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실컷 나를 즐겁게 하는 것들을 좋아하죠. 하나님이 없다 말하며 하나님을 조롱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마음껏 죄를 지으며 살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예수님을 통하여 마지막 심판하실 때까지 내버려 두십니다. 가끔 전도를 하다 보면 나중에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시던 분들 중에서도 나중에 돌아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은 돈 버는 것이, 공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믿으면 내가 손해보는 것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지금 교회를 다니게 되면 예배를 출석해야 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 눈치를 봐야 하고, 그래서 내가 지금 재밌게 누리는 것들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힘 빠지면, 더 이상 그게 재미없으면 그때 교회를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는 자기를 즐겁게 하기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고 안식과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세상이, 돈이, 성공이, 인기가 나의 안전을 지켜주고 즐거움을 줄 것이라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출석하는 것을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하고 헌금하는 것도 물질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이런 자를 향해서 자기의 영혼을 생각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에 어리석은 부자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걸 쌓아놓을 곳이 없어서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곡간을 헐고 더 큰 곡간을 짓기로 다짐을 합니다. 새로 지은 그 큰 곡간을 가득 채운 곡식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 해 쓸 물건을 이제 내가 쌓아놓았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 부자를 향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입니다.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예수님은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도 보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형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없다 말하며 사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 없다 말하며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곡간에 쌓여 있는 곡식, 은행에 저축되어 있는 금액을 보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들과 어울려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경외하며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보내신 아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높이며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를 끝까지 의지한 자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하나님 없다 말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절을 보면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떡 먹듯이 먹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신론에서 나온 대표적인 이론이 공산주의 이론입니다. 공산주의 국가를 세우려고 했던 나라들은 모두가 평등하게 잘 살자라는 그런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역설적이게도 수많은 사람들을 처형했습니다. 이들이 특별히 말살시켜야 할 대상으로 삼은 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신론의 영향을 받은 히틀러는 유대인 600만과 그리스도인 600만을 학살하였습니다. 떡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어치운 것입니다. 그런데 5절을 보면 이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굶주린 사자에게 찢겨 죽고 화형을 당했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순간인데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평안히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보면서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철학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부인할 수 있다. 그러나 저들의 삶과 저들의 죽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저들이 삶과 죽음으로 증언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부인할 수 있단 말인가?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고 떡 먹듯이 먹는 사람은 늘 하나님이 있을지 모른다라는 생각, 만약 하나님이 있다면 내가 받게 될 그 심판과 형벌로 인해서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흥청망청 쓰고 매일 술에 취하여 살아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조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떡 먹히듯이 잡아먹혀요. 그런데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평안을 누립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만들어내신 위로와 소망 안에서 담대하며 즐거워합니다. 하나님 없다 말하며 두려움과 공허함 속에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며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위로, 담대함과 즐거움 속에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더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시편 14편에서 말하는 이 어리석은 자는 이스라엘 밖에 있는 이방 나라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이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지 않고 여전히 욕심과 욕망을 쫓아 사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언약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뜯어먹으며 살아가는 그런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편 14편은 이런 자들을 향한 경고이고 이런 자들에게 뜯어먹히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교회 밖에만 무신론자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지만 하나님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하나님이 내 안에 항상 함께 계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이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함도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간섭하시며 그 구원 역사를 완성해내고 계시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가 주인되어 살아가는 무신론자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그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자기를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신은 이런 존재일 거야. 신은 이런 존재여야 해. 그런 자기 생각이 만들어낸 신을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일종의 투사 이론이 만들어낸 신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투사 이론으로 만들어낸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어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실컷 하게 해주는 금송아지 하나님, 도깨비 방망이 하나님일 뿐이에요.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을 원하다 보니 교회는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설교하지 않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어떻게 하면 해결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을 더 재밌게 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설교하게 되었어요. 요한복음 16장 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성령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죄인이며 불의한 자이며 심판을 기다리는 자임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해지고 애통해지게 하셔서 예수님의 의만 의지하는 그 믿음을 만들어 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완성해 내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 일들을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는 복음을 통해서 하십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얻게 되는 구원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살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사는 일을 즐거워하고 힘을 쏟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하면서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사랑하고 용납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자 더 이상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기로 결심을 합니다. 대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결정을 존중해 주시고 어떤 선택을 하든지 축복해 주시는 분이다, 이런 말씀만 찾아듣게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멀어져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무 많은 시간을 쓸모없는 것에 허비하고 있다는 마음이 자꾸만 듭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과 너무 많이 멀어져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참된 복과 즐거움을 주시는 분으로 믿지 않고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이거 절대 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거는 건들지 마십시오.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기서 어리석다라는 히브리어는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특별히 여기서 사용된 단어는 나발이에요. 사무엘상 25장을 보면 이 나발이라는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 나옵니다. 나발은 아비가일이라는 지혜로운 여성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는 양 3천과 염소 1,000마리를 소유한 큰 부자였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의 목축업은 초원을 찾아서 이리저리 옮겨 다녀야 하는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주변에 약탈하는 자들이 많아서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늘 어느 정도의 피해는 항상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나발의 목동들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과 함께 머무는 바람에 안전하게 양과 염소를 목축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다윗도 그들의 것을 약탈하지 않았죠. 양털 깎는 날이 되었습니다. 이날은 축제의 날입니다. 게다가 이번 해에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의 보호 때문에 다른 해보다 더 많은 양털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발은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성경에 보면 왕의 잔치, 그러니까 왕이나 먹을 만한 그런 잔치상을 막 차려놓고 막 이 양털 깎는 축제를 즐기고 있습니다. 쌓여가는 양털을 보면서 너무너무 행복해하죠. 다윗은 소년들을 나발에게 보내서 떡과 포도주와 음식을 조금 나누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나발은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은 각자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그가 사울에게서 도망친 종이다라는 말이죠.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이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주겠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을 주인에게 도망친 종이라고 조롱하면서 이 다윗이 보낸 소년들을 매정하게 돌려보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400명의 군사들에게 칼을 차게 하고 나발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나발의 종이 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엘에게 이 나발이 다윗이 보낸 소년들에게 어떻게 대했는지를 다 말해줍니다. 이 종이 생각해도 이 나발의 행동과 말이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자 이 지혜로운 아내 아비가일은 나발에게 말하지도 않고요. 급하게 떡과 포도주와 양고기와 볶은 곡식과 건포도와 무화과를 나귀에 잔뜩 싣고 다윗에게 갑니다. 아비가일은 다윗 앞에 엎드려 절을 하면서 그 얼굴을 땅에 댑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노니 내 주는 이 불쌍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십시오. 그의 이름은 그에게 어울리고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입니다. 그는 미련한 자입니다. 그리고 아주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25장 30절에서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주께서 무죄한 죄를 피를 흘렸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을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아비가일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여 왕으로 기름부어 세우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내가 무죄한 자의 죄 피를 흘렸다 이런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이 어리석은 나발을 그냥 버려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왕이 되었을 때에 이 여종을 생각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을 보내신 그리고 자기를 영접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화를 풀어버립니다. 다윗의 화를 풀어준 아비가일은 실컷 먹고 취하여 잠든 나발이 아침에 일어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뭐 술 취해 있는 사람들한테 말해봤자 뭘 하겠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정신이 말짱할 때 이야기해 줍니다. 다윗이 400명이나 되는 군사를 거느리고 당신과 우리 가족을 다 죽이러 오고 있었다. 그 말을 듣고 나발은 낙심해서 몸이 돌처럼 굳어져 버렸습니다. 열흘 후에 죽어버렸어요. 다윗은 내가 나발에게 당한 모욕을 내가 갚지 않고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주셨다고 찬송하면서 사람을 보내어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죠. 여러분, 이 나발의 어리석음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나발은 다윗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를 향해서 이새의 아들이라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울왕에게 쫓기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의 아내 아비가일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여 기름 부어 왕으로 삼았다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향해서 주인을 피해서 도망친 종이라고 모욕했던 거예요. 결국은 너는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지금 상황을 보면 다윗의 판단이 맞아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다윗은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여 기름 부어 왕으로 삼으셨다면 그건 내용이 다릅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고 사단이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내십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나발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그리스도로 기름 부어 보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외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실존 인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가 실존 인물이라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로 믿지 않아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예수님 외에도 우리를 구원해 줄 다른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들은 나발처럼 어리석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입니다. 둘째로 나발의 어리석음은 다윗이 베풀어준 은혜를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나발은 다윗의 보호, 다윗이 베풀어준 그 은혜 때문에 다른 해보다 많은 소출을 기대하며 양털 깎는 축제의 날을 맞이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즐거운 일이었기 때문에 왕이나 먹을 수 있는 그런 잔치상을 차려놓았던 거예요. 다윗이 소년들을 보내서 요청한 것은 다윗이 그동안 베풀어준 이 은혜와 호의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나발은 다윗의 요청을 매정하게 거절했습니다. 작은 것도 주기 아까워했어요. 다윗이 베푼 은혜를 거절해버렸고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의 자전과 공전의 이 궤도를 바꾸어버리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상적으로 허락하시는 공기나 물을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지구는 순식간에 죽음의 별이 되고 말 것입니다. 심고 추수할 수 있는 것도 일할 수 있는 건강과 지혜와 환경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내가 열심히 해서 얻은 것으로 여기고 심지어 우상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은 죄의 종이 되어 심판과 영원한 형벌을 기다리고 있는 인간을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자기의 죄인됨과 무능함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푼 것입니까? 이 구원의 자격과 조건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그 자격과 조건을 만들어내시고 너희는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이 십자가 은혜가 아니라 자기 의를 끝까지 의지합니다. 내가 이 정도면 구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나발처럼 어리석게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여 쓸모없는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나발은 자기를 위한 잔치상이 아니라 마땅히 다윗을 위한 잔치상을 차려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음식 조금 나누어 주는 것조차 아깝게 여겼죠. 여러분, 나발처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우리가 사망해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니 십자가로 인한 것임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함이 없습니다. 아주 작은 것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하게 됩니다. 나발처럼 어리석게 차려놓은 모든 것으로 자기의 배만 불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나발의 어리석음은 자신을 기다리던 하나님의 심판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나발은 다윗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죽이러 오고 있는데도 술과 음식으로 자기 배를 즐겁게 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었어요.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 심판을 알지 못하고 술에 취해서 잔치의 흥에 취해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결국 그는 돌처럼 몸이 굳어서 죽어버리죠.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구원 계획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절하여 쓸모없는 것으로 만듭니다. 또한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형벌을 알지 못하고 실컷 이 세상의 것으로 자기를 즐겁게 하는 일에만 몰두해 버립니다. 이 세상의 즐거움에 취하여 살게 되죠.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과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들은 이 어리석은 나발처럼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하나님께서 이 구원 계획을 반드시 완성해 내실 것이라는 사실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절하고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형벌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것으로 자기를 즐겁게 하는 일에만 오늘도 취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들을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입니다. 나발과 같이 어리석은 자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그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박해합니다. 이들의 계획을 부끄럽게 만들고 무너지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 살아가는 자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아멘. 여러분, 시편에서 불신자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도대체 너한테 뭘 해줄 수 있겠냐? 이들의 계획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고 자기들처럼 세상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이 세상의 것을 힘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의 계획을 부끄럽게 만드십니다. 이들의 계획을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원수의 초롱을 받을 때에도 인내하게 하시며 감사하게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 피한 자들, 하나님을 참된 위로와 소망으로 즐거움을 주시는 분으로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얻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즐거움입니다. 마지막 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사용된 구원이라는 단어가 예수와입니다. 구약에서 여호수아를 의미하고 신약에서 예수를 의미합니다. 여호와께 피한 자는 예수님께 피한 자입니다. 예수님의 의를 의지한 자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자들이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택한 자들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해 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세밀하게 간섭하시며 동행하시며 그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막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그래도 내가 죄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는 지혜로운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께 피한 자, 예수님의 의만 끝까지 의지한 지혜로운 자가 되십시오. 이 지혜롭고 아름다운 믿음으로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참되고 완전하며 영원한 구원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새생명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